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건설 중인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핵추진 전략형 유도미사일 잠수함이라고 명명된 잠수함의 사진을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조선소를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잠수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령됐던 세 개의 마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대화를 앞두고 나온 움직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협상단과 만날 고위급 대표단을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한 결정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는 건설적인 대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잔인한 치명적인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런 공격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정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내일 카타르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자들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보고하며 정전의 두 번째 단계 시작을 위한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무실은 성명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중재자들의 초대를 받아들였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압델라티프 알카누아 하마스 대변인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협상은 당초 한 달 전 시작되기로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미국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간 점진적이고 미세한 개선을 보였다고 바티칸이 밝혔습니다. 바티칸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도 의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예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험이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88세의 교황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젊은 시절 한쪽 폐를 절제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교황은 며칠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열도 없고 혈액 산소 수치도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안정성이 치료에 대해 좋게 반응한다는 걸 증명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교황이 지난 2월 14일 입원 후 진단받은 복합적인 폐 감염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첫 번째 공식 발표입니다. 바티칸 측은 앞으로 며칠간 이런 초기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록하기 위해 의사들은 신중하게 예후를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어제 미얀마 국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군부 수장인 미나웅 훌라잉 장군은 벨라루스 방문 중 이같이 발표하며 우리는 곧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3개 정치당이 이미 선거에 참여할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훌라잉 장군이 발표한 이번 선거 일정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약속된 선거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최고 영상 3도에서 영상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두 명자가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한국 군이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6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미국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 바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 그리고 8월에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인데요. 이들 훈련은 대규모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훈련 일정 등을 확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그 연례 훈련의 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번 훈련처럼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첫 번째로 대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을 감안해 새로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미는 그 북러 협력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교란, 또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전술적 변화 상황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훈련할 것입니다.
북한의 드론, 무인기 공격 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훈련 일정과 훈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한미 미한 연합훈련은 자유의 방패 훈련인데요. 훈련 기간은 그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실시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군 19,000여 명, 그리고 주한미군도 참여하고요. 아마 그리고 미 본토에서 전략자산 등도 전개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특징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야외 기동훈련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 훈련 때에는 야외 기동훈련을 10건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16건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감안한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군은 현재 그 러시아에 파병돼서 우크라이나군의 그 드론, 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 무인기를 사용한 그런 그 전투 상황이 노출돼서 현대전을 지금 그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군도 드론을 활용한 작전, 또 적군이 그 드론 무인기로 공격해 올 경우에 한국군이 이에 어떻게 방어하고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정을 한 그런 드론을 사용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밖에도 북한은 가끔 그 보면은 그 휴전선상에 그 GPS 전파교란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GPS 전파교란, 또 북한의 테러, 또 북한이 그 자주 벌이고 있는 사이버 공격 이런 것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의 그 자산, 인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가 하는 방어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또 미군은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 본토 또는 괌 등에서 미군의 그 전략 자산 이런 것을 전개하는 그런 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유의 방패 훈련이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새로운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가 지난 30년간 정기적이고 그 방어적인 훈련을 쭉 해왔는데 매년 3월 또 가을에 실시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이제 뭐 팀스프리트, 키리졸브 훈련 이런 것을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이름을 바꿔서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그 연합 훈련의 그 기본적인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한 훈련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합참이 그런 대비한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앞서의 이성준 공보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치사항을 숙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그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그 단계별로 미국과 한국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몇 차례 했었던 핵 협의 그룹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실 그 북한의 핵 공격, 핵 관련 움직임을 상정해서 도상 연습을 실시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관련 말하자면 조치 사항을 연습을 통해서 숙달할 것이라는 게 앞서 이성준 공보실장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함이 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 함이 한국에 전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배경은 그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그 합의 여기에 따른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그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가급적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의 그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연합 훈련을 할 적에 이에 때 맞춰서 미국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 또는 뭐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정기하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고 한국도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그 미국의 핵잠수함 칼빈슨호가 그 부산에 입항한 거고요. 그 뜻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한국 방위 공약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그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그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흔히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데 칼빈슨함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고 특히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빈슨함은 1982년에 취역을 했고요. 원자로 두 개를 갖고 운영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333m 그리고 그 폭이 76m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 7함대 소속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당한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재된 전투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80여 대가 탑재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F-35 전투기, 그리고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도 있고요. 또 수송기, 오스프리 수송기도 있고요. 전부 다 최신의 항공기들로 한 80여 대를 탑재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 같이 그 항모와 함께 수행하는 강습단은 이 북한 등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단은 구축함, 순양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순항미사일도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도 함께 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말하자면 미국의 군사력 가운데서도 상징적인 그러한 무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한연합훈련이 계속되고 또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그 연합훈련을 좀 축소하거나 또 이런 전략자산 이런 것을 좀 덜 하는 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약속했던 전략자산 전개도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기에 따라서는 좀 특이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그 차원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 언급 이런 것을 보내고요. 동시에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위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미 공약, 방위 공약 이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그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차원에서는 협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북한과의 협상, 무슨 비핵화 협상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계속 방위 공약 또 비핵화 이런 것에 그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이중적인 신호, 이중적인 행동 이런 것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되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트럼프 2기에서 담화를 낸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담화를 낸 적은 있지만 그 수준은 국방성이나 외무성의 대변인 또는 실국장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렇게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사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실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동안에 나온 어떤 담화보다도 수위가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지금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이런 도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과 함께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한 공조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그 미국의 진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도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일까요?
모종이 어쨌든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낸 보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김여정 부부장은 가만히 앉아서 정세를 논평하는 데 그치지만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시위 행위를 기록해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일종의 북한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니까 북한도 하겠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그 옵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쏠 수도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전략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요. VOA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그 최첨단 그 전투기가 한반도 동해상공을 최근 그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등 모종의 도발의 그 어떤 신호를 파악을 하고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한미 간의 그 연합훈련 그 도중에 북한이 어떤 그 미사일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보면 과거에 비해 점잖은 표현이 많은데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점잖은 표현까지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강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최고 지도부를 향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던 것에 비하면 표현이 좀 순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또 인신공격적인 그런 내용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대북 정책이나 접근 방식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그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대립 구도를 세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돼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그 의도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콜비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I'm not theologically opposed to it, Senator, but I've been skeptical. I was in Korea earlier last year, and you know, there's the
콜비 차관 지명자는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기자, 콜비 차관 지명자가 왜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예, 사실 지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의 그 말하자면 비상계엄 사태 꼭 이것만을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정치 동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좀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불안정한 정치 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콜비 지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자간 협력체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이렇게 말하자면 협력을 강화하고 본격화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세 나라 모두가 합심해서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국정 지도력, 리더십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우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콜비 지명자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3자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말하자면 정책 방향을 내비친 것인지 이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책 차관은 사실 국방부의 3인자이긴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콜비 지명자가 이제 인준을 마치고 실제로 정식 임명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작업이 정책 작성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 정책 차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를 한 인물인데 최 기자, 콜비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정책 차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콜비 차관 콜비 지명자는 국방부 관료 출신이고요. 전략가입니다. 전략통입니다. 그래서 과거 국방부 전략부차관보 이런 것으로 있으면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 태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수립까지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국무부의 군비 통제, 국제 안보 이런 것과 함께 미국의 군사 측면에서 대외 정책을 이끈 전략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콜비 지명자를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당히 지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존의 대부분의 국방 관료, 외교 관료들과 상당히 다른 성향의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나온 발언을 쭉 보면 콜비 지명자는 어쨌든 미국의 대외 정책, 국방 정책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동맹국들, 예를 들어서 일본, 타이완, 한국 모두 지금 미국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좀 더 방위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에 들려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와중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이 핵무장화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한국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사실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 질문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라고 한 질문을 한 의원이나 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한 콜비 지명자 모두 추가적인 옵션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질문의 취지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뭘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왔고요. 또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추가 옵션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인지 이런 점을 이제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 콜비 지명자는 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추가적인 옵션에 한국이 할 수 있는 들어가는지 포함되는 것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콜비 지명자는 이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식이 다르고요. 또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위협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콜비 지명자가 실제로 정책 차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국의 핵 무장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네, 콜비 지명자가 이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발언을 쭉 보면 콜비 지명자가 그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유럽과 그 아시아의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나토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의 비슷한 공통의 그 가치들을 그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국가들도 많고 또 인종적, 종교적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 같은 유교 국가들도 있고 이슬람을 믿는 그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인종적으로도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상황에서 유럽 같은 그 나토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아마 콜비 지명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현안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콜비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콜비 지명자는 기존의 그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면 답변 과정에서 서면 답변서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콜비 지명자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콜비 지명자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민간인으로서 있으면서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잘 아신 대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전작권과 관련해서 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양쪽은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확보돼 있는지 또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으로서 제시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콜비 지명자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준비가 덜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비 지명자가 이제 정책 차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그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과는 다른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Six weeks ago, I stood beneath the dome of this capital and proclaimed the dawn of the golden age.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전 취임식 당시죠. 나는 이 이사당 돔 아래에 서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해 신속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에 대해 당파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기자,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죠?
네, 사실 AP통신이 아니더라도 이 국정연설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AP통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파적이었고 또 이 선거 승리를 자랑하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CNN 방송도 가장 당파적이고 통합과는 거리가 먼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급진 좌파 미취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연설의 기조 때문에 시작부터 이 의회 회의장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USA를 연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하는 가운데 상당히 시끌벅적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 민주당 텍사스 출신의 엘 그린 하원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 항의하고 이런 반언을 외치는 가운데 경위에 의해서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에 불만을 표출하는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에도 줄곧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제로 퇴장당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 외에도 문구가 적힌 검정 편말을 들고 이제 시위, 무건 시위를 했는데요. 그 편말에는 false, 틀렸다 또는 no king,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버니 샌던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연설 도중에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요. 아예 그 연설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0분가량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 요약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00분가량 그 연설을 했기 때문에요. 연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주제는 역시 그 아메리칸 드림의 기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그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떤 것을 이미 이뤘으며 앞으로 뭘 이루겠다. 경제회복, 국경안보, 세계평화 이런 그 몇 가지 그 주제를 갖고 그 얘기를 쭉 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미국 내 그 원유와 그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시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부채를 감소한다. 그러면서 낭비를 줄이고 그 효용성을 높여서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그 세금을 좀 줄여서 그 경제를 좀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무역 정책, 특히 그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그 제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철강, 반도체 이런 문제를 쭉 얘기를 했고요.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이미 그 통화를 했고 협상을 통해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번 그 국정연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연설 전체를 보면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여지도 없고 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없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거의 온전하게 국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북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 없었고요. 대외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국내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보다는 이 한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의 초반부에 그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사실 경제 문제, 무역 문제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세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미국이 부여하는 것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관세 압박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내비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배경과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 부산에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력 인정을 받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2014년에 장대현 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2023년에 장대현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장대현 중고등학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에서 교과와 외국어 프로그램을 같이 넣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는 댄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원래 기존에 넣었던 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코딩과 포토샵도 있어요.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노경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올 새학기에 방과 후 수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업 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장대현 중고등학교란 어떤 곳인지 노경아 교사에게 들어봅니다.
네, 저희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탈북 배경 학생 그리고 탈북민 자녀가 함께 모여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선 학생 전체가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8시 반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일과를 진행합니다. 방과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 수업들을 신청해서 수업할 수 있고 또 자기개발 시간들도 가지고요. 나중에 10시 반까지 모든 점호를 마무리하고 지침을 하는 학교 일과를 가지고 있고요. 수업으로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보통 교과에서 가르치고 대양 교과 교육이라고 북한과 중국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하여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대양 교과 교육이 장대현 학교가 가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보다 통일을 이룬 독일의 문화들, 통일 과정들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대안교과 교육에서 꼭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룬 통일을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당면하게 될 통일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상담, 힐링 댄스, 진로 교육들도 진행이 되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또 다양한 체험활동들도 있는데 체험활동에서는 독일 탐방도 보내요. 매년 8월쯤 방학 때 보내고 또 다양한 학교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들을 할 수 있는 탐방 체험학습들도 많고요. 또 그 외에도 맞춤형 수업들, 악기들, 기초학습들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일어 교육은 2019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독일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강사분들을 파견시켜 주셔서 독일어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을 꼭 얘네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야기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펀딩을 하셔서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고 독일어 탐방을 이제 2025년 8월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서 1등하는 친구를 8월에 탐방 때 보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시험을 쳐요.
그래서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우고요. 매년 우수 학생들은 독일 문화 탐방을 다녀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독일어도 A반, B반, C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수준별로. 그래서 거기서 독일어 문화들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유럽 국가의 그런 식습관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외래어를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어 교육에서도 배우고 또 비슷하게 독일어 안에서도 언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되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질 좋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교사는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공통된 문화, 서로 다른 문화에 많이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또한 통일의 당위성, 그러니까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우리의 한민족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또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남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념적 갈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향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다음 통일 세대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수업을 진행하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고 있을까요?
일단 역사라는 과목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일 수 있게 되고 주관적이게 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는 일단 팩트 사실만을 일단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장 첫 번째고요. 우리 과오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들 통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치면 된다. 그 안에서 교훈을 또 습득을 하게 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을 우리가 보전해 나가는 그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대원 학교에는 약 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탈북 학생보다는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고요. 그렇기에 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비중 또한 높다고 말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아이들의 경우는 한국어 수업을 배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가장 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어가 힘들 뿐이지 수학도 잘 풀고 과학도 잘 풀거든요. 하지만 글을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언어 그래서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말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고 중국어도 잊지 않고 배우고 싶다 해서 중국어, 한국어 이런 걸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다양한 악기 수업도 이뤄지는데요. 이 악기 수업은 학교에서도 권장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악기 연주를 다 신청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걸 권장하기도 해요. 한 사람당 악기 한두 개는 꼭 배울 수 있도록. 악기는 내가 누르면 그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손으로 기타 줄을 튕기면 그대로 소리가 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악기 연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를 움직였을 때 뭔가를 발휘시킬 수 있을 만한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대현 학교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다 걷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교 일과 시간까지 핸드폰을 다 걷어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의 그런 학업을 위해서도 있지만 공동체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가장 큰 자랑이 공동체 생활인데 아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뛰면서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면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반추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통일을 이뤄야 될 때 갈등이 분명 생길 텐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공동체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동체가 되는 과정,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여기서 터득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단체 생활이기도 하고 엄격한 규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힘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고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폰이 없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요. 뭔가 학교 기상시간이라든가 취침시간 점호하고 구역 청소하고 그런 과정들이 따라가기가 좀 벅찼는데 지금은 좋아요.
저는 약간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쓰면 너무 미디어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을 핸드폰에만 소비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핸드폰을 약간 통제당하는 것이 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장대현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가운데 통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뜻하는 데이터의 복수형은 뭘까요? 데이터스일까요? 데이터는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단수는 데이텀이죠. 미디엄, 매체가 여러 개일 때는 미디아, 매체들이 됩니다.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a job at the New York Times.
Yeah, I'm glad to be working in mass media.
But newspapers are a dying medium, aren't they?
Hey, I hope not. I'm writing a blog for them.
I heard you got a job at 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즈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어요.
Yeah, I'm glad to be working in mass media.
네, 대중매체에서 일하게 돼 기쁩니다.
But newspapers are a dying medium, aren't they?
그러나 신문은 죽어가는 매체죠. 그렇지 않나요?
Hey, I hope not. I'm writing a blog for them.
그게 아니길 바래요. 나는 거기에 블로그, 글을 쓰고 있어요. 영어의 명사를 여러 개로 표시하는 복수 형태로 만들려면 보통 뒤에 S를 붙이면 됩니다. Book, 책이 여러 권일 땐 books, B-O-O-K-S로 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규칙이 통하지 않고 불규칙 복수형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Mouse, 쥐가 여러 마리일 땐 뒤에 S가 더 붙는 게 아니라 mice, M-I-C-E가 됩니다. 그리고 child, 아이, 자녀의 복수형은 children이 됩니다. 불규칙 복수형이 있는 이유는 영어가 다른 언어에서 단어들을 많이 차용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어들은 원래 언어에서 복수형을 따르는 규칙을 따르는 거죠. 고대 영어에서 유래한 child, 아이, 자녀는 복수형의 children, 아이들, 자녀들이 되고 ox, 황소의 복수는 oxen, O-X-E-N, 황소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온 man, 사람, 남자의 복수형은 M-E-N이 되고요. woman, 여자를 복수로 표현할 때는 women, W-O-M-E-N이 됩니다. Goose, 거위의 복수는 geese, G-E-E-S-E, 거위들입니다.
Man, men. Woman, women. Goose, geese.
Some come from Old English.
Child, children. Ox, oxen.
And others come from Greek and Latin.
Datum, data. Medium, media.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몇 가지 불규칙 복수형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국 청년들의 참신한 발상의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막걸리와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예요. 등산하면 막걸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mpox.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